오늘 열매 맺고 기도하는가, 열매 맺고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느 한 사진을 지금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 어느 한 심리학자가 최근에 어느 한 심리학자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결심 중독이라는 거예요. 무슨 중독이요? 결심 중독이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정의가 이렇습니다. 결심 중독이 뭐냐면 자신의 지난 행동을 합리화하고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막상 그렇게 행동은 취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내가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결심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결심 중독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벌써부터 막 은혜가 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한번 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것이 나의 본심이다라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다들 날씬하셔가지고. 제가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문구가 바로 이 문구예요.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 제가 요즘 이제 미국에 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아직 프레시맨이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아내랑 저랑 왠지 이상하게 이제 미국에 오니까 밤마다 뭐가 자꾸 땡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외로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저희 가족밖에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밤마다 자꾸 뭔가를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도 조금씩 찌고, 그래서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 그만 먹고 싶어요 막 그렇게 외칠 때가 참 많은데, 그렇게 밤마다 외쳤지만 내일부터는 절대 내가 안 먹고 저녁은 금식해야지, 막 저녁 6시 이후로는 절대 안 먹어야지 그렇게 외치지만 어느샌가 밤 8시, 9시에 뭐를 끓이고 있어요? 저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다 라면을 먹으려고. 자,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뒤돌아서면 어느샌가 바로 또 옛 습관이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나쁜 습관이 다 사라질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사람들이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결심하는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만족하지만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결심 중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위기를 느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결심 중독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누굴까요? 결심 중독에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집단이 대체 어딜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우리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기도와 결단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반복하는 그 기독교인일수록 영적으로 이런 결심 중독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면 그래 이건 아니지, 내가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그 영혼을 울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내가, 이번 달에는, 올해에는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심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끝. 성도들은 이 교회를 나가면서 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결단만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결심 중독에 빠진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과실이 맺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맨날 결심에만 중독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결단이 아니라 습관적인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전부 바로 이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의 설교 선포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눈물로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동성애에 빠졌다가 회심하고 사역자가 된 한 목회자의 인터뷰를 제가 읽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도 이 목사님이 남자 아내가 아니라 이제 여자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최근에 지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아직도 동성애를 향한 성적인 자극과 충동이 내 몸속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고백이죠. 너무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집요하고 무섭냐면 내가 지금 현재 목사가 되었고 지금 여자 아내를 만나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그 죄를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그 자극이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한번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라는 영역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가 나의 정체성이다. 다시 한번요. 열매가 곧 정체성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신형인데요.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를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 속에서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증거의 이미지예요. 열매가 곧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입만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무엇을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죠.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그 미투 운동 무엇입니까? 나도 성추행을 당했어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어요. 막 봇물 터지듯이 지금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례들이 터져나오고 있죠. 지금 한국에도 검사기에서 시작된 그 미투 운동이 연극계, 문화공연계 심지어는 성직자들에게까지 퍼져나가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추행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데서 벌어졌던 그 추악한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좋은 이미지로 봤던 그 배우들의 뒷면을 우리가 지금 낱낱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미투 운동을 보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내 죄악이 낱낱이 떠올려질 때, 거룩한 척 가면 쓰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성도들이 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뭐라 기도했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결국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신 이 신약 성경의 저자의 이 세 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분 목적이 바로 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결심이나 결단이나 고백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열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8절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포도나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긴 하지만 지금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곁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게 있어. 지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긴 한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긴 한데, 분명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가지를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열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재버리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잘 붙어있는 가지를 강제로 떼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 재버리시고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구죠? 누군가요? 구레네 시몬. 그때 여러분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단어와 지금 이 말씀의 재버리시고의 단어의 의미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농부 대신 하나님은 그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반드시 깨끗하게 그 가지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포도나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도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래로 쳐져서 땅 위를 기면서 자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먼지와 흙더미 속에서 뒤덮여서 필요한 공기와 필요한 햇빛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가 그러고 있으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농부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덩쿨을 만들어서 하늘 위로 자라도록 그 가지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런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그 가정 가운데, 그 개인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한 공기와 빛을 체험하지 못한 채 자꾸 바닥만 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영적인 먼지 속에 뒤덮여 있다면, 영적인 흙먼지 속에 빛을 거부하고 자꾸 지금 어둠 가운데 기어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시기에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농부는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가려는 그 습성을 가진 그 가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꾸 열매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뻗어나가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에게 채찍을 드세요. 징계를 가하세요. 우리 삶의 수많은 통로를 통하여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손에서 강제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잔인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잔인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에 집착하는 내 손에서 그것을 강제로 떼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 예수를 믿어 주님을 영접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땅바닥을 기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습성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빛과 공기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 포도나무 가지의 성향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들어올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올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들어올리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잘못된 세상의 욕심과 가치관이 내 영혼을 뒤흔들 때, 말씀에서 어긋나는 생각들이 자꾸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영혼을 향해서 가해지는 주님의 채찍이 여러분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의 강제적인 들어올리심 때문에 지금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개입하셔서 들어올리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지는 스스로 들어올려질 수 없어요. 내 주위를 지금 뒤덮고 있는 영적인 먼지와 여러분 흙더미를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가지에게는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조건을, 내 능력으로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아니 가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도 나무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도 나무로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장식용으로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조각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장식하는 작가들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열매를 제외하고는 이 나무의 가치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유일하게 상품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 줄기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진액이 여러분 그 가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채워지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하는 능력. 믿으십니까? 결국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 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의지할 수 있는가? 의지하는 능력. 누가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부간에 참 많은 대화를 하죠, 그죠? 한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의 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부의 대화 속에서 누가 더 영성이 깊은 사람인가, 남편인가 아내인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가늠책이 뭐냐면 누가 먼저 주님을 붙들자라는 말을 먼저 하는가? 우리 주님 의지합시다. 이 문제 해결책을 두고 다른 어떤 것 고민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먼저 의지합시다. 여러분, 이 말을 먼저 고백하는 자가 더 영성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심겨 있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숨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신령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 있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심겨질 때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기도의 백지 수표가 주어져요. 믿으십니까? 그럼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만약 하나님의 들어올리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때때로 거절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매와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기도에는 절대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시작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와 상관없는 간구, 복음과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과 관계없는 외침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여러분, 정말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도 이 어거스틴의 외침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으라. 그렇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으라. 그렇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응답이 되는, 정말 기도의 그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들어올리시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흙더미와 먼지 속을 기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영적으로 바닥만 기어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함으로 지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